대형 IPO가 등장했을 때가 늘 꼭지더라. 그게 역사의 교훈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페이스X를 대체할 만한 우주 기업이 보이세요? 클로드에 대해서 의심하실 분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지금 서로 쓴다고 난리지 않나요? 덩치가 크다라고 꼭 시장이 빠질 거냐. 네. 아니면 되려 반대로 이 기업들이 이제 상장돼서 결국은 세상은 이 기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지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점수를 줄 건지는 보고 판단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효율화,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반도체를 덜 쓰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똑같은 성능인데 전기를 덜 쓰면서 낼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이 관련 기업들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거든.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장에서 단순히 이전 사례만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말씀 예고해드린 대로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모시고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즘 난리야. 버티는 건지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계속 오르니까 건지. 항상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막 불안해지기 조금 시작했거든요.
또 우리 주식 속담 중에 단기 급등만한 악재 없다 이런 또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불안한데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야, 네. 요즘 바쁘시죠?
뭐 바쁘긴 한데요. 뭐 좋은 거죠, 뭐.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일 불안한 게 네. 무슨 커피숍, 무슨 식당 이런 데 갈 때마다 사람들 계속 모여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얘기를 해. 네. 주위에서 그게 막 귀에 들려요. 네. 그게 막 불안해. 이것이 전형적인 꼭지 현상이잖아요.
아니 저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다고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지난주 일요일에 네. 수원구장에 한화하고 KT 경기가 있어서 네. 이제 제가 하나 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공 매니저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또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갔는데 저 알아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도 보통 제가 한 1,000명 정도는 마주친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척도를 삼아봤어요. 혹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까? 물론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 나름대로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는 한두 명이라도 아니면 몇 명이라도 네. 저분이야라고 인사할 줄 알았는데 예.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전 국민이 거의 이선엽을 알 때쯤 되면 그때가 꼭지다.
아니, 뭐 전 국민은 아니어도 최소 그 정도였으면 몇 명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을 되게 가져서
아직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반도체 시황이든 뭐 저 증시 수급이든 전혀 떠나서 예. 객장에 애기 울음소리 들리면 그때 꼭지다. 내지는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하면 그때가 꼭지다.
닦였어요. 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직은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야, 예. 그래서 저 이제 특히 이렇게 막 나이 많은 이런 분들이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왜 아닌지
그리고 예. 그 난 요 얘기 하기 전에 이선엽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를 일이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죠? 네,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면 야, 내가 물리학자인데 저거 초속 얼마 속도로 떨어져 이 바보들아라고 그건 있지만 아니 대표님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죠? 네. 결국은 주식은 사람들의 그 불안불안한 마음들의 합력이니까 분명히 이거 실적 더 나오는데라고 생각해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진짜 아닌데 싶어도 올라가기도 하는 거라는 걸 다 아실 텐데 네. 근데 사람들은 이선엽 대표님한테 주식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시려고 하고 근데 알려주시는 그 마음이 네. 요즘 1번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경험도 많고 그나마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거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이러겠니. 그냥 나도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더 이해가 되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줄 뿐이야. 솔직히 나도 잘 몰라. 근데 다만 이건 워렌 버핏도 모른다 여러분.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이 마음인지. 2번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게 맞고 맞지만 진짜 이 상황은
가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이 답답한 친구들아. 야, 차라리 내가 중력 가속도는 모른다 쳐도 이건 진짜 확실한데 내 진짜 안타까워서 정말 내가 억지로라도 나옵니다.
오늘 혼신의 용기다 오늘. 어,
두 가지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어느 쪽에 가까워요?
반반이죠. 이 시장을 양념한 프라이드만인데
혼신의 용기를 했는데
겸손해야 되는 게 이 시장을 예, 예. 확실히 누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왜냐 지금 이 AI만 하더라도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예.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리사수라는 AM 그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네들도 CPU나 아니면 메모리가 필요할 줄
이전에도 몰랐다는 말도 몰랐잖아요. 네.
그걸 직접 하시는 분들 몰랐을 정도면 제가 예측했으면 그건 우연이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것들이 시대가 왔었을 때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수 있느냐 그런 정도 따져볼 수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 보세요. 처음에 AI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이게 부족해라는 예. 게 처음이었었고 예. 또 지난해 갑자기 추론이라는 게 되면서 갑자기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할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최근에는 처음에 그거 했었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이거를 추론을 열심히 하고 AI 에이전트, AI 비서를 하다 보니 이거 결국 이거 실행하는 건데 그 실행할 때 누군가는 순서를 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네 예. 이게 또 인텔에서 만드는 CPU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 그러면 이걸 제가 막 6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이걸 다 충분히 예상해서 지금까지 온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AI 쪽에서 뭔가 성능이 개선되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변화들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투자자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최근에는 시장에 대해서 경계론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견 타당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새겨볼 만하고 좋을 때일수록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네. 그런 얘기도 있으면 그런 최소한 저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혹시 제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져봐요. 혹시 이게 맞을까? 이런 분들이 얘기 하는가? 라고 해서 저한테도 좋은 되게 환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 더 들고 가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걸 확신하고 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문 현답이라고 예. 지금
그러니까 나름 좋은 질문이었는데 네. 좋은 답을 해버리니까 질문이 바보처럼 되어버렸네. 예.
그런데 네. 첫 번째 그림부터 보시면 예. 이 시장을 옛날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네.
지금 뭐가 좀 다르다. 네.
지금 이 그림 보이세요? 네. 이 그림이 되게 합리적인 게 큰 게 뭐냐면 예. 지금은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게 AI 투자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죠. 예. AI가 성능 개선이 되기 위해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력, 엄청나게 많은 DRAM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갈아엎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왜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옛날에도 투자는 많았단 말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죠? 인터레이터 하이웨이 시스템도 있고 또 이게 레일로드도 있고 이게 철도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투자가 일어났을 때 공통점들이 뭐냐면 이게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기간이 어때요? 이게 연도예요. 어떤 건 10년, 어떤 건 70년, 어떤 거는 또 3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규모도 이 정도고. 그런데 이 AI 투자가 역사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현재 이 규모 보이세요? 현재 이 투자는 이 규모가 글로벌 역사 모든 투자를 다 합친 것보다 커요. 일단 사이즈가 예.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예,
이 투자 규모가 기존에 뭐 레일로드부터 뭐 이런 거 깐 걸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예.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투자는 기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1년 만에 되고 있잖아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예. 과열 아니고요. 과열 아니고 버블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올랐으니까 과열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엄청난 버블이어서 곧 터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르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였다라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없으면 버블이 맞죠. 예. 확실히. 근데 지금은 그만큼 속도도 빨랐고 그만큼 규모도 큰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받쳐준다?
실적 받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외국계 증권사 UBS라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예. 얼마로 올린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곱하기 3이요.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누가? 지금 UBS가 800불인가 그런데.
네. 1700불인가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30%가 아니라 곱하기 3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3배 더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예. 그럼 도대체 지수가 얼마냐고요. 그럼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고 쫄고 경계하면 우린 뭐예요 그러면. 물론 그 말이 다 맞을 순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과하게 질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일단 이 그림부터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크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보통 이런 투자면 상당 기간 긴 기간을 통해서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주가도 우상향을 하되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 많은 투자 규모가 1년 만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가 오르는 건 지금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미리 반영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이 주가가 실적을 너무 미리 옛날 다음 것까지 훨씬 선반영해서 오른 거야 정도와
예.
아직도 그 정도인데 반영을 안 한 것과 정도는 구별할 줄 알잖아요.
예.
그러면 미리 엄청나게 선반영한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시장에선 그러다 보니 너무 이 앞으로 있을 일을 선반영을 해서 끝났다라 보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비싸지면 나중에 빅테크 기업들이 돈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주시는 거고
예.
또 일부는 야 전력이 없는데 반도체를 살 수가 있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예.
여러 가지들 결국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이런 제한 요건들이 있어서 혹시 주가를 꺾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라고요.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무조건 가는 건데.
그렇죠. 길게 보면 가는 건데 중간중간에 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렸지만 야, 전력 없는데 어떻게 반도체 할 거야. 이게 개념이 달라요. 옛날 같으면 야, 할 만큼 다 했어. 그래서 이제 가격은 더 못 올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깎아야 돼.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되려 다른 요인 가지고 경계 요인 하는 거 보면 예. 이것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 닷컴 버블 때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벌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벌겠지.
나중에 생각, 그건 나중에 생각해.
일단 모아놓으면, 뭐, 이런 얘기였었어. 그래서,
네.
그래? 그리고, 그럼 같이 사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돈 버는 것지도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럼요. 그게 또 다른 게, 닷컴버블하고 조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닷컴버블 때는, 일단은 닷컴버블에서 상장된 IPO 기업들이 많았어요. 신규.
예.
근데 다 중소형주였었어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냥 테크자 붙으면 다 올라왔거든요. 그게 무지하게 올려댔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터넷만 깔았는데 뭘로 돈 벌지라는 게 확신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면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진 않은데 올라오는 애들이 너무 덩치가 커요. 다 공룡이야.
예.
스페이스X 아니면 클로드, 그죠? 엔스로픽의 클로드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데
예.
중요한 건 얘네들도 그렇고 피지컬 AI들도 그렇고 돈이 벌게 보여요. 아, 이렇게 돈 버는 거구나. 덩치도 크고 또 하나 이들 기업이 망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이들 기업은 글로벌에서 메이저 업체고 상위 1, 2위 업체예요.
예.
1, 2위 업체가 뭔가 파산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야, 오픈 AI 좋은데 돈 못 벌고 있잖아. 천만에요. 이러다가 이용료 올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B2B, 즉 기업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요금제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가 아는 오픈 AI 같은 거 무료로 쓰는 분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성능 더 개선시켜서 사람들이 야 그래도 오픈 AI는 무조건 써야 되겠어라고 했었을 때 요금제를 갑자기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만 해도 예 조그만 요금만 지불해도 사실 이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우리를 붙들어 놓게 한 지금 믿긴 거잖아요. 무료 자체가. 그리고 조만간 유료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걱정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얘네들이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투자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IPO 하잖아요. IPO가 올해로 예상돼 있고 올해 IPO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수혈을 하면
예.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할 거니까 돈이 부족해다라는 얘기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얘기하는 이 걱정들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썩 타당하지는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왜 IPO 하는지 모르나? IPO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기업 가치를 바꾸자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정말 부족해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자금이 확보되고 그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걱정을 지금 미리부터 하면서 계속 경계론을 피는 게 맞느냐 얘기죠.
근데
되게 고민이 많이
그런
됐어요.
걱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저 설비 투자가
네.
진짜 AI를 다 반영한 설비 투자라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죽으면 그냥 이 게임에서 질 것 같으니까
네.
다소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즈보다는 더 과하게
인류가 필요로 하는 설비보다 더 많이 설비를
더 하니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가다가 보면 뭐 물론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다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속도가 너무 빠른 거고 그러다가 한두 놈이 경쟁해서 쳐져서 전 그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하고 다 일을 하면 설비 투자의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굉장히 온당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저도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되면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중에서 내려올 기업이 당장 보이시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걱정이나 그 말씀은 일견타당하고 저 역시도 그 걱정을 하는데 예. 1, 2년 내에 그럴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럴 가능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허사비스가 지금은 AI, AGI, 즉 사람의 지능을 가는 AGI가 초입이래요. 이게 예. 5월 21일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앞두고 그만둘 기업이 있어요. 지금은 성능 개선도 중요한 건데 이 기업들이 지금 AI를 통해서 달려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
야, 이제 AI가 단순히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람만큼의 지능이 있어. 특히 이 AGI는 모든 분야의 박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학 박사면 제가 경제는 잘할지 모르지만 공학을 알 리도 없을 거고 예. 법학을 알 리도 없을 텐데 얘는 각각의 모든 분야에 박사가 돼서 AI를 하는 거니까 이게 융합되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조만간 나온대요. 왜냐하면 이번에 AI 에이전트이 되고 성능이 굉장히 개선되면서 그게 조만간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며칠 전 뉴스네 바로.
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고지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돈을 땡겨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2030년이라고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2030년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 올해 내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경쟁은 가열화될 수도 있겠죠.
예.
경쟁이 가열화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그 말씀만 주신 게 저도 이해는 되는데 나중에 정말 그럴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99년 닷컴버블 때는 성능이 같았어요. 인터넷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펜티엄.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초고속 인터넷 이런 거였는데
예.
속도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KT를 깔아도 SKT를 깔아도 LG U 플러스를 깔아도 속도가 같은 거였었어요.
예.
그럼 차이가 뭐였느냐? 내가 더 망을 많이 깔아서 여기 가면 전화가 터져. 뭐 또는 여기 가면 내가 인터넷을 쓸 수 있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성능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점유율을 위해서 더 많은 그죠? 망을 깔았기 때문에 남은 건데
예.
지금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성능이 좋아져요. 성능이 같은 게 아니라 때려 박은 만큼 성능이 좋아지는데
업체별로 차이가 네,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1등이거든요. 그 점수가 나오는데
예.
그 점수가 현재 오픈 AI가 60점으로 1등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가 57점 정도로 지금 2, 3등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5월 20일 기준으로 했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거하고 똑같았어요.
예.
지금 이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GPT가 제일 점수가 높고 나머지 애들이 뭐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 이런 애들 뒤를 따르고
하네.
있고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예.
춘추 전국시대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소비자들 붙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게 더 빠르고 대답도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분명한 건 저희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충성도가 없거든요. 아니 저쪽이 더 빠르고 더 대답 잘하면 내가 옮겨가야 되는
예.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앞서 보셨겠지만 AGI라고 불리는 어마무시한 성능 개선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단순히 사람 말을 알아듣는 정도에서 이제는 거의 박사급 인재로 거듭나는 게 그냥 있는데
예.
그걸 앞두고 나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해도 못할 거다가 아니라 사채빚이라도 끌어다가 쓸 가능성이 높다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러기엔 무리가 있으니 IPO라는 걸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려고 하는 거고 실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게 되면
예.
몇 년이 걸리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 내에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을까. 왜? 이미 구글 같은 경우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예.
이미 자금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아닌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IPO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IPO 이후에 또 돈이 생기면 더 많은 GPU, 더 많은 CPU, 더 많은 매물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는 제일 정확한 것 같다. 다만 이러다 보니 이 기업들도 되게 비용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고민하는 건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름대로 아니 미국 AI 기업들이 너무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기업의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무역 장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더 이상 이 반도체 가격을 비싸게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행위를 한다던가 예. 예. 또는 뭐 그래서 아.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솔솔솔솔 들려요. 결국은
정치적인 네. 부담,
정치 변수. 정치 변수. 트럼프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니까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불발에 그쳤지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효율화를 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죠.
예.
메타퀀트가 대표적이었었고 또 그 이전에 딥시크 모멘텀도 그랬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효율화. 즉, 야 이거 똑같은 성능을 내는데 반도체를 덜 쓰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똑같은 성능인데 전기를 덜 쓰면서 낼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이 관련 기업들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컨대 요즘 삼성전기가 많이 오른 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얘네 걸 이렇게 갖다 쓰면 전력 효율화가 된다라고 해서 더 많이 오르는 게 이유도 된단 말이에요. 이미 시장에선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큰 시장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장에서 단순히 이전 사례만 들어서 계속 경계를 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그런 경계감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예. 맞긴 맞아요.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관련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팔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사게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못 사세요. 예. 그러면 지금 다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게 야, 예. 요즘 반도체하고 그 AI 관련주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올라. 맞죠? 그런데 나는 그 기업들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일단 다 팔아봤어요.
예.
근데 살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 뒤부터는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엇박자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사실 답을 찾기 쉽진 않아요.
예.
하지만 분명한 건 어쨌든 균형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대한 경계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정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정말 이 사이즈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지 이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작은 사이즈로 움직였던 그 사례들 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니까 빨리 팔고 나오자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갖기엔 제가 볼 때 시장의 사이즈나 아니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참 겁난다. 제 개인적으로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얘기 많이 한 건 네. 대형 IPO가 등장했을 때가 늘 꼭지더라. 그게 역사의 교훈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
네.
뭐 오픈 AI, 뭐 클로드 이런 세 개만 올라와도 엄청 큰 애들이니까 과거에는 이런 애들이 올라왔을 때가 꼭지의 현상이었더라.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애들이 올라오면 그런 애들이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기보다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네.
지금은 단순히 지금 실적은 모르더라도 스페이스X를 대체할 만한 우주 기업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글로벌에서.
예.
이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보셨나요? 안 보이잖아요.
네.
클로드에 대해서 의심하실 분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지금 서로 쓴다고 난리지 않나요? 오픈화의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이들이 버블일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르자마자 꺾일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기업들한테 저는 그래서 먼저 지켜봤으면 좋겠는 게 덩치가 크다라고 꼭 시장에 빠질 거냐 네. 아니면 되려 반대로 이 기업들이 이제 상장돼서 결국은 세상은 이 기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지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점수를 줄 건지는 보고 판단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려 우리가 이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예.
오히려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결국 이 기업들이 세상을 다 지배할 거니까 라고 해서 더 올라간다라면 되려 그때부터 버블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떻게 뜨고 생각도 가능하냐면 결국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예.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건 AI 투자 관련주만 오른 거잖아요.
예.
그렇죠? AI 투자는 반도체가 될 거고. 근데 비즈니스 모델로 시각이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전에 기존까지 있었던 AI 투자 관점의 시장에서 AI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시장 시각이 이동한다라면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게 올라오면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엔 시장의 사이즈도 너무 크고
네.
또 우리도 보고 있지만 AI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위력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올라와서 일부 쉬어갈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뭐 추세를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고 대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경계도 좋지만 그래도 균형적으로 그래. 이렇게 바뀌는 시장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경계하는 게 대체로는 나쁘지는 않은 게 맞지만
그렇죠.
자칫하면 경계를 과하게 해서 몸을 움츠리면
뛰어내려버려. 예, 예.
그러니까 놓치는 기회가 더 클 수도 있어서 이거 저울질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은데,
예, 예.
참 그
정리 잘하네.
힘들다. 근데 다만 그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한 연말쯤 IPO 하려고 했던 거를 앞당긴 거는 혹시라도 시장에 단기적인 버블 뭐 저 폭이 터지는 것 때문에 추락하는 게 있으면 이거 일정 꼬이니까
제 분위기 좋을 때 하자. 그냥 분위기 좋을 때 하자.
3년 후에 5년 후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거지는 나도 확신하는데 아 뭔가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좀 쎄하긴 쎄해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일론 머스크는
그것보다는 지금 돈이 더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땡겨야
예,
돼서
예. 아. 그리고 예. 이게 왜냐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내년에 더 많이
5주 데이터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선 투자를 많이 해놔야 이기는 거잖아요. 예. 뒤에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려면 지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더 높은 밸류에서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긴 하지만 뭐 그룹도 갖다 붙이고 뭐 그것저 예, 예. 갖다 붙여서 기업 가치를 올렸던 거잖아요.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땡길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만약에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상장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엑시스를 한다면 그게 맞는 거죠.
예.
나는 다 팔고 나갈 거야. 이제는 끝날 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금리에 대한 네. 걱정들이 요즘 높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결국엔 어떤 데이터를 갖다 대더라도 사실 꼭지를 예단하긴 어려운데 예. 이전에 주식시장이 어쨌든 종말을 기록했을 때는 금리라는 변수가 작용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금리를 이기는 예. 주식시장은 없다.
없죠.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시장의 버블을 만들 땐 수많은 유동성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데
예.
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면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리와 관련해서 시장에 오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예.
사례별로 지금 살펴보도록 네네. 하고요.
예.
제가 그림을 그려오진 않아서 제가 미국 사이트에서 직접 지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금리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를 할 건데
예.
예. 이렇게 해서 3G를 추가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나중에 그려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 하나씩 그리네요. 그 위에서.
예, 직접 그릴 수 있고요.
아.
예, 월간으로 바꿔놓고 첫 번째 것도 연방기금금리입니다. 이것도 월간으로 바꿔놓고 또 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단단하게 바꿔놓고 색깔을
색깔까지
예, 위치까지 딱 하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하고 개별로 그려보실 수 있거든요. 저도 항상 실시간으로 그려보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이제 맥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로 해보면 1970년대부터 볼 수 있네요. 조금씩 한번 사례별로 볼까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자 이게 오. 1970년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이 나스닥 지수고 이 파란색이 금리입니다.
예.
그럼 금리 올렸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년대 초반에 이때 뭐가 있었냐면 오일 쇼크가 있었었죠.
예.
중동 전쟁.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급등해서 유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뭐 정도가 오른 게 아니라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예.
저 뭐죠?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네. 파란색 예. 선으로. 예. 그랬더니 실제 나스닥 지수가 안 좋죠.
떨어졌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요 회색 선이 요 회색 네모가 이게 경기 침체란 얘기예요.
네.
그러네. 금리를 정말 많이 오르니까 지수가 많이 부러지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이렇게까지 고도로 올려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빠졌다라는 얘기보다는 금리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 기준금리 보세요. 10%, 12%.
네.
지금 몇 프로죠? 4% 되잖아요.
예. 예.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죠?
아.
또 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졌다 내렸는데 그 다음에는 또 기준금리 올릴 때 나스닥 지수 같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같이 오르네. 이때도 유가가 폭등했을 때거든요.
예.
그리고 기준금리도 높은데, 이게 금리 올린다고 꼭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구나. 오를 때 나름대로 금리 오를 때 오르는 경우도 있네. 70년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예. 이런 경우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닷컴 버블 때 되게 중요하죠. 그럼 자 닷컴 버블 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또 기간을 설정을 해보면 이때입니다. 이게 닷컴 버블 때입니다.
예.
자, 또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올릴
올렸어요.
때 나스닥 지수 올라요 안 올라요? 같이 오르네요.
같이
오르네요. 그죠? 그럼 언제 빠져요? 기준금리가 너무 높을 때.
예.
절대금리 자체가 거의 7%에 육박하니까 못 견디고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죠.
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시장이 좋을 때 금리 올려도 주가도 같이 오르네. 그런데
예.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절대금리가 너무 높을 때가 문제가 되는구나.
아.
절대금리가 너무 높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눈치를 챌 수 있냐면
예.
미국 중앙은행 금리 오르다 안 오르는 거 보이세요?
예.
즉 안 올리는 거 보이시죠? 야, 더는 못 올리겠어. 이거 뭐냐면 내가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정말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항상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있을까? 또 한번 살펴보죠. 2006-7년도 그때도 있을 거니까 이때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때 또 기간을 설정해보면 자 이게 또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쭉
올렸어.
오를 때
예.
지수도 계속 오르죠.
예.
어쨌든 굴곡은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디서 부러져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때 부러지는 건데
예.
기준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을 때 그렇죠? 그래서 100% 뭔가를 일반화할 수 없고 사례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오를 때 지수가 꼭 내리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는 여러 사례를 아니 되려 반대로 기준금리 올릴 때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경우가 많았네. 이게 미국 주요 지수를 그려서 그렇지 한국 코스피는 이때 더블이 올랐으니까 한국은 계속 올랐어요.
예.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를 부러뜨리는 요인은 아니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1960년대 그 이전부터 모든 것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를 올렸을 때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게 어떨 때냐면 그리고 좋아지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
여러
사례를 보셨지만 그 금리 올리는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공급 관련 인플레이션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금리는
예.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도 같이 올라가요. 반면에 지금처럼 경기가 좋다라기보다는 호르몬 제협이 막혀서 어떤 공급 측면의 병목이 생겨서 올리는 금리는
예.
우리한테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아.
예. 다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예.
금리를 올려서 시장 전체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절대 금리 자체가 야 공급 측면의 문제가 너무 심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구조화돼서 금리를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다음에도 추세적으로 올리는 금리 인상. 그런데
예.
이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 뭔가 탈이 나서 오르는 금리 인상은 올리면 올릴수록 시장이 부담이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그렇죠.
요즘 올라가는 미국 특히 장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공급 측면이죠. 공급
그렇죠.
측면.
경기가 좋아서 그런 맞습니다. 건 아니잖아요.
예, 경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게 많이 바뀐 건데
예.
우리 언더스탠딩 7달 전인가 6달 전에 보시면
예.
제목도 미 국채 투자 및 위험하다가 예. 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 3명이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부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옛날보다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빚 때문이라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예.
예.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양극화되다 보니까 각국 정부가 빚이 많으면 빚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예.
줄일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더 써요. 돈을 더 쓰면 채권을 더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사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금리는 오르라서
예.
사실은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최근 3%대 후반, 4%대 초반까지 나왔던 금리의 가장 큰 실체라고 봐야 되고
예.
여기에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 3, 40년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세계화 시대였었죠. 글로벌 우리의 세계화 시대라는 건 뭐냐면 보다 비용이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드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드는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예, 예.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생산기지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는 생산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제로로 내려가거나 아주 초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일정 수준 3%대에서 4% 정도가 아주 일반적으로 머무는 금리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땐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럼 이번에 올라온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예.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공급 측면의 문제가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요관한 또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하나 보고 넘어갈 거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부정적인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견인이 아니라 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될 때는 시장이 부담이 된다가 예.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너무 빨리? 예.
아.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가 결국엔 그 뒤늦게 그러니까 연준이 오판하는 경우예요. 아마 연준이 여러 차례 오판했지만 우리 그 코로나 때도 예. 뭔가 물가가 일시적일 거야라고 했다가 실제 올린 경우도 있었었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었고 예. 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린스펀 자체가 물가가 이상하게 좀 잘 안 오른 것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뒤늦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나왔던 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급격하게 올렸다라는 얘기는 그 앞전에 실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에 금리를 안 올린 거고 그래서 시장의 버블이 커졌던 겁니다. 그렇죠? 제때 못 막았으니까. 그리고 버블이 있다라는 걸 알고 뒤늦게 금리를 인상을 하니 너무 급격하게 올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봅니다. 하나는 연준의 오판으로 뒤늦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시장에 부담이 된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공급 측면에 문제가 있는 금리 인상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때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예. 언제 빠져요? 절대 금리가 높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돼야
그렇습니다.
주가도 빠진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절대 금리가 높은 수준이구나 아니구나는 올리고 나서 아이고 이거는 안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네라고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이렇게 올리고 나서 더 안 올릴 때예요.
아 이미
예.
아.
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볼게요.
아, 이미
예예 아. 예. 우리 가지
쭉 안다는 보면, 거죠. 그럼
그렇죠. 저게. 보면 이때도 올리고 안 올리죠 더 아. 네. 안 올리네. 이때도 올리고 더 안 올리고 계속 동결 가죠. 예. 올리고 나서 동결하면 이미 이게 시장이 너무 제약적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이 자체가 이미 부담이라고 우리가 알려준 거라.
체면상 낮춰야 되는데 맞습니다. 낮추지는 못하고 네. 있는 저 상황이구나.
그럼 이때는 우리가 더 들고 가야 될 준비보다는 이때부터 어떻게든 서서히 탈출할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 어. 그렇습니다.
장군님. 아 장군님.
괜찮아요.
네네. 뭐 예.
대표님. 예. 저게 기준금리면 저렇게 연준에서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데 네. 요즘 우리가 신경 쓰는 건 10년, 2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금리라면서요. 예. 그러니 저거는 연준이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럼 어떤 상태인 걸로 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올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그렇죠.
그거를 또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예. 한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른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어떻게 뭘 그리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2년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편집을 해서 줄 추가를 해서 10년물을 또 보도록 할게요. 숫자만 치면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10년 수익률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이걸 다시 체제를 해서 맞춤 설정을 하고 대시를 단단하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러고 보시면 자, 금리는 2년물이 높은 게 정상입니까? 10년물이 높은 게 정상입니까?
10년물이 높은 게 10년물이. 정상이죠.
장기로 맡기는 게 기간이니까 더 위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노란색이 10년물이잖아요. 네.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조금 이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는 왜 역전이 되는 거냐면 2년물은 기준금리를 반영을 해요.
기준금리를
가까우니까. 10년물은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예. 그러면 2년물이 10년물을 뚫고 올라가서 역전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급격하게 긴축을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중앙은행이.
예, 예. 중앙은행이. 그게 그 시그널이거든요. 예. 그러면 시장에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허.
일반적으로 하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쭉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 쭉 오른 거 보면 이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죠. 여전히 10년물이 높죠.
예.
2년물은 그 밑에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이 파란색인 2년물이 10년물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급격한 긴축인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맞습니다. 과도하게.
속도에 대한 맞습니다. 부담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일부 오르긴 했지만 예. 그 금리가 일부 오른 거는 어떤 의미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이게 더 장기화되면 현재 지속되는 이 유가로 인해서 오르는 이 물가가 예.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우려를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현재 한 달 내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의 호르무즈 협소가 봉쇄가 풀리면 예.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 지금 물가는 높긴 하지만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죠? 정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럼 구조적으로 가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한두 달 더 물가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으나 시차를 두고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호르무 해협을 풀 거냐 풀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오르는 금리 변수는 다 정치 변수였던 거예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로 인한 파장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시켰고
예.
그게 유가를 올려서 물가를 올렸고 금리를 올린 것처럼 예. 반대로 해결책도 정치 변수죠. 그리고 이게 대신에 정치적으로 푼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초장기화되면 금리를 올리는 수준까지 가지만 만약에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금리까지 올려야 돼? 대신 내릴 수는 없죠. 동결을 좀 장기화하고 그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물가가 안 좋긴 해. 그런데
예.
이게 정점이었던 거지 이게 더 오르는 건 아니야라는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지금 유가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빠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움직인 거예요. 웃긴 건 뭐냐면 트럼프가 그래서 이란과 협상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자국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도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주말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핵 협상과 관련된 거 60일 뒤로 미루고
예.
이거부터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뉴스를 보면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사실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 어쨌든 간에 협상이 어느 정도 돼서 머지않은 시기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라고 보면 물가에 대한 우려는 있으되 추세를 흔들 변수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는 변수 정도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왜냐하면 결국 금리 인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예.
앞서도 보셨겠지만 미국 금리는 한 번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죠? 추세적으로 올리죠. 추세적으로.
예. 예.
한 번 올리면 하늘로 끝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데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금리로 인해서 걱정할 일은 없다고 이해하면
아직까지는 됩니까?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다는 얘기는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가 문제가 많이 돼서 과도하게 긴축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 금리만 혼자 올라가는 건 과도한 긴축이 아니고 그냥 현상인데.
현상이죠. 예.
그거는 주가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장기금리가 지금 5까지 간다.
네.
호르무즈가 계속 묶여있으면 네. 5도 가고 6도 가겠죠.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는 그 말씀하신 그게 걱정돼서 안 올리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케빈 어시가.
네.
그러면 장단기금리 역전은 안 생길 텐데. 그러나 금리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한 번은 쉬어요.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는데 시장이 올라가던 거에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 대략 선을 지금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겠냐면 4.85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게 5%까지는 아니고 10년물 기준으로 4.85 정도면
네.
뭔가 주식시장에 한 번 그래도 컨트롤 아니더라도 쉬어가는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 선을 넘진 않았던 거죠.
예.
그거 원래 4.5였다가 말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게 CTA 예. 펀드라고들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 보면 약간씩은 또 올라가거든요. 실질 금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쪽 펀드들에서 4.8에서 4.85 정도로 현재는 맥스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그 미 국채화관에서 손절매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예예.
아,
예. 손절매 매물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튀겠죠?
더 튀는 거예요. 네. 위로 단기 스파이크가 되고
아.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더 위로 올라가겠죠.
네네.
예, 그러면 당연히
더 튀고 더 튀고
국채에서 너무 손실이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주식도 쏟아내야 돼요.
아,
손실을 만회하기
그런 등등 때문에 아, 그런 그 이제 시장에
맞습니다.
있는 노이즈로서
예. 트럼프가 오케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베센트 장관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서둘러 회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말에 뭔가 이거를 아우르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왜 주가가 빠져요라고 할 때 원론적인 답을 듣잖아요.
네네네.
야 주식은 그 금리를 통해서 장기의 이익을 뭐 현재화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낮아져 뭐 엔드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국채 투자하지 주식 투자하겠니 등등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네.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국채 시장에서 생기는 어떤 노이즈로 인한 이른바 물량 쏟아지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 그게 이제 시장의
연쇄적으로
유동성을
이어지는 것이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요 그림은 이 파란색 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10년물이고
예.
요 노란색 선이 30년 모기지 금리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일반인들은 이 노란색 금리를 적용받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할부 금리, 카드 예. 금리가 다 요 금리예요. 그러니까
예.
실제 금리보다 꽤 높죠. 꽤 예. 높죠. 근데 이 금리가 만약에 6-7%까지 올라가면 실제 일반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한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실질적으로 높은 금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일부 올라가는 거는 일단 경기 좋은 경우는 탈이 안 나고 탈이 안 나고 혹시 이런 공급 측면에 있더라도 추세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사실 시장의 방향을 바꾸진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공급 측면의 물가냐 수요 측면의 물가냐 그 공급 측면의 물가도 일시적이냐 아니냐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 정말 긴급하게 그죠? 아주 가열차게 긴축을 강하게 하느냐
예.
아니냐에 따라서 달아서 되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탈이 나는 건 절대금리 자체가 높을 때 방향을 바꾸더라.
그럼 저때 국채시장에 변동이 생겨서 탈이 나고 그 유동성의 흔들림 때문에 주식시장도 흔들리더라도
예.
그때는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네요.
되려 지금은 사는 게 맞는 거죠. 공급 측면인 경우는 사는 게 맞는 거죠. 왜?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사는 게 맞는
그랬던
거죠.
어쨌든 국채에서 손해 본 그 투자자들이 다 털고 나가서 어쨌든 잔잔해지고 나면 그 이슈는 끝나는 거니까.
그럼요. 왜냐면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나마 삼성전자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노조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셨죠.
네. 어쨌든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악재 같았지만 실제는 그나마 그게 있어서 내가 싸게 살 수 있었고
예.
되려 그걸 악재로 생각해서 금리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간에 줄이셨던 분들은
예.
지금 굉장히 낭패죠. 도로 사고 싶은데 사기가 쉽지가 않죠.
멋있어.
하루에 오름폭도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오늘 밤에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지금 곱하기 3을 해놨는데
예.
이게 만약에 10%라도 올라되면 내일 또 우리나라 관련기업도 10%씩 올라되거든요. 그럼 내일 9천이에요.
지금 마이크론 7% 올라.
그러니까 이미 모르고
네.
있어.
와. 장전인데.
네. 와. 그러면 미리 내려온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요. 제가 볼 땐 바이앤 홀드했다가 끝까지 가봤다가 일부 토하는 전략이 제일 좋아요.
그래. 그냥 내 돈, 내가 번 돈의 20%는 내 돈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야 돼.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끝을 한번 보자. 끝을 보자.
어차피 안 그러면 미국은 20% 세금 내잖아.
왜냐면 아니 지금 파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예.
팔면 그만두면 돼요. 그래 나는 벌만큼 벌었으니까 나중에 이게 많이 가든 이만이 가든 나는 상관없고 이 정도 벌고 시장에서 떠날 거야라고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결국은 다시 재진입하려면 제가 보기엔 더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번 팔고 나면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자꾸 경계론이 더 머리를 자극을
스스로
해요.
예. 합리화
스스로 합리화하고 해서 그죠? 그러다 계속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쯤에서 조정이 올 거고 금리 때문에 올 거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되려 그 생각 때문에 싸게 사면 좋은데 계속 더 오르면 이게 진짜 사야 될 때 못 사고 정말 사지 말아야 될 때 그때 생각을 본인이 바꾸세요. 이분들이 꼭지 잡는 거예요.
안 대표님 그거 잘 알아. 집에서 느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설픈 경계로는
그게 진짜 꼭지. 그게 진짜 꼭지. 참다 들어갈 때.
이런 큰 시장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
중간중간 경계를 피는 게 수익률이 유리했을까 그래도 낙관론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가 일부 토하는 방법이 유리했을까 반드시 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농담 아니고 방송비를 벗고 차라리 해병대 교육 캠프를 가서 용기를 배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개그맨 황현희 씨가 자산은 파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라는 말이 맞다니까.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아닌데 팔고 나면 거래세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양도세나 뭐 이런 네. 거. 세금 내 팔고 나서 세금 내는 자산은 안 파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